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 오후 예배 시간 저희들이 또 기독교 윤리의 한 주제인 문제를 우리가 또 함께 좀 생각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현실 속에서 살아가면서 또 이런저런 문제들을 생각하며 또 부닥치며 또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잘 바른 생각을 가지고 또 살아가야 하겠는데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지혜를 주시고 또 부족하고 무익한 종에게 성경 말씀의 뜻을 조금 정리해서 몇 마디 나누게 하시고 또 모두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이미 결혼한 사람들이나 또 우리의 아직 미혼인 자녀들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교훈 안에서 바른 길을 구하며 사모하며 또 복된 인생의 삶 또 결혼 가정을 이루는 삶을 이루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주께서 이 시간도 성령으로 지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저 오늘은 우리가 제7계명을 생각하면서 결혼이라는 문제를 좀 생각해 보는데 오늘 다 할 것 같진 않고 결혼의 의무는 다음 시간에 또 좀 생각하고 결혼에 이어서 이혼이나 별거나 재혼이나 그런 문제도 이제 넓게는 결혼의 문제에 관계되었지만은 다음 시간에 좀 먼저 생각하고 오늘은 결혼에 대해서 몇 가지 결혼의 의미나 결혼의 목적 혹은 결혼의 대상 결혼을 준비하는 그런 또 몇 가지 준비들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정리해 보십시다. 결혼의 의미, 결혼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남녀로 창조하셨죠. 세상의 모든 피조세계가 남녀로 되어 있죠. 짐승도 또 뭐 새들도 그래서 남녀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그런 방식이죠. 사람도 남녀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남자를 만드시고 사람의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여 남자가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여 그를 깊이 잠들게 하신 후 그의 갈비뼈 혹은 갈비뼈죠. 요즘 갈비뼈 하나로 여자를 만드셔서 그를 돕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2장 18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또 지금 읽은 21절 이하에 좀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여자를 남자에게로 이끌어 오셔서 부부가 되게 하셨는데 그것이 최초의 결혼이었습니다. 결혼 제도는 하나님께서 창세 초에 만드신 제도이며 사람의 타락 전부터 있었던 제도입니다. 타락은 창세기 3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고 2장은 타락 전이니까 결혼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제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설명인 창세기 2장 24절 창세기를 보면서 처음 다섯 권은 모세가 쓴 책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근데 2장 24절은 결혼이 무엇인지 보이는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말씀은 결혼이 무엇인지 보이는 말씀입니다. 첫째, 결혼은 자녀가 성장하여 부모와 분리되어 독립가정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 있죠. 남자가 부모를 떠나, 어릴 때 떠날 수도 있는가요? 아니죠. 결혼해서 보통 떠나는 거니까 성장해서 어느 정도 그 연령을 딱 정하진 않았지만 옛날 사람들은 일찍 15살 돼서 왕들은 그 전후에서 결혼시키기도 하고 또 저희가 어릴 때는 한 20대 중반 후반 되면은 벌써 이제 다 됐다고 지금은 이제 30살이 넘어서 40살 결혼하지 않는 그런 이들이 많은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만은 이제 남자가 자녀가 성장을 해서 부모와 분리되어 독립 가정을 형성하는 것을 우리가 결혼이라고 말합니다. 혼인, 우리 옛날 말로는 혼인, 오늘날 말로는 결혼 그럽니다. 특히 본문은 남자가 부모를 떠난다. 그 표현이 좀 특이하죠. 남자가 떠난다. 우리는 보통은 시집간다. 여자가 떠나는 거는 잘 알겠는데 남자가 떠난다는 말도 여자가 안 떠난다는 말이 아니고 남자가 여자 집에 가서 산다는 뜻은 아니고 여자도 떠나고 남자도 떠나지만은 결혼은 남자 중심으로 가정을 이루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비슷하죠. 서양이나 동양이나 비슷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은 미국은 좀 더 심한 것 같더라고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결혼해도 아내가 이름은 갖고 있는데 미국은 가면 성부터가 바뀌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성을 가졌더라도 결혼하면 남편의 성을 따라서 아무개씨 부인이 돼버립니다. 남편 이름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좀 더 강한 것 같아도 안 느껴지죠. 여하튼 남자 중심의 독립가정을 이루는데 그런데 아내도 물론 떠나서 그게 합쳐지는 거지만은 남자가 자기의 부모님을 떠나서 부모를 떠나 어떻게요? 남자가 부모를 떠난다는 아잡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이혼한다는 단어인데 아들이 부모님하고 이혼하듯이 떠나는 결별하는 그런 의미 독립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결혼하고 나서도 같이 부모님이 끼고 산다든지 부모님의 그늘 안에 사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고 독립을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죠. 독립하는 것이 결혼입니다. 세대 분리죠. 세대 분리를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또 둘째, 결혼은 남자가 그 아내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그렇게 돼 연합하는 것이다. 그것이 독립 가정이 되는 것은 남자가 아내와 이제 독립해서 한 가정을 이루는 부부를 이루는 것이다. 본문은 결혼 관계를 한 몸이 되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부부 관계는 자식과 부모의 관계보다 더 친밀한 관계입니다. 그렇죠? 부모와 자식을 한 몸이라고 말하진 않아요. 그냥 부모와 자식 친근한 관계죠. 그러나 부부는 한 몸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결혼은 남편과 아내가 영육으로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혼의 신비한 의미를 보입니다. 한 몸이라는 말은 심오한 표현이죠. 부부는 서로 별개의 인격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별개의 인격으로 살지 않습니다. 결혼은 단순히 동거가 아닙니다. 집안에다가 동거인 세대의 우리가 주민등록인가요? 가족관계 증명에 거기에 동거인으로 올려놓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부는 친구 정도가 아닙니다. 친구 정도로 살아서도 안 됩니다. 결혼은 부부가 한 몸으로 사는 것입니다. 한 몸이라는 말은 생각과 몸이 생각이 같죠. 생각과 의향과 뜻을 나 이거 할래 저거 할래 뜻이 이렇게 합시다. 혼자 살 때는 내가 마음대로 하죠. 그러나 결혼하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합시다. 의향이 생각과 의향과 목표와 삶의 목표 우리는 이렇게 가봅시다. 목표와 가치관과 심지어 돈주머니까지 하나여야 함을 보이는 표현이라고 한 몸은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한 몸 아니죠. 두 몸이지. 두 몸으로 따로따로 사는 거죠. 그냥 같이 동거하는 거죠. 같이 한 몸이다. 결혼은 사람의 생활에서 가장 밀접한 관계인 성관계도 부부 간에만 가능합니다. 부부 간에만, 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2장 25절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에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고 말합니다. 벌거벗어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오직 부부 관계에서만 가능합니다. 한 몸은 그러한 친밀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신약성경은 결혼을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에 비유합니다. 에베소서 5장 30절 이하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임이니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리스도와 교회가 영적으로 연합되는 신비한 뜻이 있듯이 영적인 의미고 있듯이 결혼이라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한 몸과 같이 밀접하게 연합되는 것이다. 아, 결혼은 바로 결혼답게 살면 아주 복된 것이고 결혼답지 않게 살면은 아주 불행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결혼은 또한 셋째쯤 되는가요? 결혼은 언약적 성격을 가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 예수께서는 결혼을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 마태복음 19장 6절에는 그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께서 짝을 지으셨다. 하나님께서 너 이 남자 여자 일로 와서 같이 결혼해서 사는 거다. 짝을 우리가 결혼한 사람들은 내가 그냥 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것이니까 신중하게 행해야 되죠. 우리가 보통은 맹세하거나 그런 것을 하나님 앞에서 한다 하는 말을 맹세라고 쓰잖아요. 언약의 문제도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는 것이죠. 잠언 2장 17절에 보면 음녀를, 음란한 여자 음녀를 소시의 짝을 버리며 그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고 표현합니다. 소시의 짝을 버리고 그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 말라기 2장 14절은 아내를 너와 맹약한 아내라고 표현하며 하나님께서 부부 간의 증인이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기를 우리가 이제 평생 같이 살기로 약속합니다. 그렇게 약속하고 맺어진 것이 결혼이다. 결혼은 결혼 서약이라는 표현을 하죠. 당신이 그 아내를 또 당신이 그 남자를 평생 버리지 않고 사랑하며 같이 위하며 살겠는가 하고 묻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 증인들 앞에서 예 하고 대답하고 시작하는 것이 결혼입니다. 그러므로 결혼은 적어도 이 세상에서 죽을 때까지 죽음 외에는 그것을 끊는 것이 어려울 것이다. 죽을 때까지 계속 지켜져야 할 언약적 관계입니다. 결혼의 목적, 그게 두 번째로 결혼은 왜 하는 것입니까? 왜 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 만물을 암컷과 수컷 남녀를 있게 하셨으니까 사람도 남녀로 지으셔서 하나만 그냥 남자로만 짓든지 여자만 짓든지 하지 않고 남녀로 지어서 놓으셨는데 그 도대체 왜 그렇게 하셨는가 몇 가지 뜻이 있어 보입니다. 첫째로 결혼은 우선 상호 협조를 위해 제정되었다고 우리가 표현하십시다. 조금 부드러운 표현이죠. 상호 협조를 위해. 그러나 우리가 앞에서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원래 사람을 만들 때 남자 하나 여자 하나 둘 만들어서 결혼해라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남자를 만드시고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해서 안 되겠다 깊이 잠들게 하고 갈비뼈를 하나 뽑아서 여자를 만들어서 데려와서 결혼시켰다. 복잡하게 만드셨죠. 좀. 그래서 사실은 아내라고 하는 여자라고 하는 것에 그런 창조 목적이 거기에 드러나 있었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다시 보면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 돕는 자를 지으리라. 자, 그래서 여자는 사실을 남편을 돕는 자로 만들어졌다. 그것은 창세기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만든 내용, 누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여하튼 아내들은 남편을 위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지어졌고, 그러나 또 남편도 아내를 사랑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서로 상호 협조를 위해서 제정된 그런 아내의 제도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른 이와 함께 사는 사회적 존재라는 말을 흔히 합니다. 사람은 서로 돕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친구가 필요하고 교제가 필요합니다. 남자든 여자든 혼자 사는 것은 조금 외롭고 쓸쓸해 보입니다. 아내는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친구요 협조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정은 피곤한 세상 생활에서 휴식과 위로의 보금자리입니다. 자, 그런 의미가 있다. 결혼을 통해서 서로 위하는, 아내는 남편을 위하는 창조의 목적대로 그렇고, 남편도 아내를 위해서, 아내는 남편이 있으므로 또 든든하고 서로 좋은 그런 울타리가 되고 또 그렇게 되는 그런 관계, 서로 상호 협력하는, 상호 돕는 그런 관계, 그것이 결혼의 첫 번째 목적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결혼은 우리가 아는 대로 자녀의 출산을 위해서 제정되었습니다. 성경은 결혼의 한 목적이 출산이며 많은 자녀들의 출산, 다산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다산, 많은 자녀들의 출산이 하나님의 복임을 증거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람을 남녀로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창세기 9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노아 홍수 심판 후에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또 나오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은 이제 취소된 것 같지 않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 말씀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입니다. 시편 127편 4절 5절에 보면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전쟁 나가는 장수들이, 장사들이, 병사들이 옛날에 말하자면 화살을 하나 화살통에 꽂고 나가는 사람은 없지 않겠어요? 요즘은 총이니까 총을 쏘는데 총알을 하나를 놓고 전장에 나가는 사람은 없어요. 총을 엄청 많이 탄약을 가지고 나가서 요즘에는 뭐 한 방 빵빵 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그 총알들을 그냥 연속으로 쏘면 계속 나가는 기관총 같은 그런 총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처럼 그런 총알이 하나가 아니고 엄청 많죠. 그와 같이 그 전통의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한 자가 복되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한 전사와 같이 자녀들이 많은 가정은 복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부모의 건강이 매우 나쁘거나 경제 형편이 매우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자녀의 수는 할 수 있는 대로 많은 것이 좋다고 보입니다. 역사상 위대한 어떤 인물들은 부모의 다산의 결과이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요 경건했던 요한 웨슬리, 지금의 감리교회는 많이 해이해져서 그렇게 자유주의화되어 있지만은 요한 웨슬리는 매우 경건한 그런 인물이었다고 보입니다. 요한 웨슬리는 그 부모의 15번째 아들이었다고 하죠. 엄청 많아서 부모가 그 어떻게 잘 관리를 했는지 15번째 요한 웨슬리, 그는 하나님의 귀한 종이 되었다고 보입니다. 오늘날도 경건한 가정들이 많은 자녀들을 둔 예를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즐겨 읽었던 미국의 보수적 루터파 신문인 크리스찬 뉴스라고 하는 신문이 있는데, 거기에 편집자 헤르만 오톤 목사는 6~7명의 자녀를 두었더라고요. 또 밥존스 대학교 음악 교수인 멀핑거 교수는 11명의 자녀를 두었다. 책에서만 읽었습니다. 저는 멀핑거 교수를 본 적은 없는데 책에서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11명의 자녀. 미국에 제가 출석했던 그 프리 프레스비테리안 철치라고 하는 자유장로교회 북아일랜드 계통의 교회에 가보면은 거기에 교인들은 자녀들이 함께 다 예배 시간에 같이 예배 드리는데, 부모가 앉아 있으면 자녀들이 옆에 다 앉아 도레미와 솔라시도처럼 이렇게 나란히 예배 잘 드려요. 조용하게. 이게 그 미국 교회 분위기가, 밥존스 대학교의 엘리멘터리 스쿨의 아들이 누가 어떤 교인이 거기 보내야 된다고 학비 대줄 테니까 가라고 그래서 이제 거기를 가게 보내게 됐는데, 그 대학 엘리멘터리에서 초등학교가 참 교육을 잘 시키긴 하더라고요. 애들이 한번 그 무슨 모임이 있어서 그 큰 홀에 들어가 있는 걸 참석한 적이 있는데, 그렇게 많은 몇백 명 되는 아이들일 텐데 그렇게 조용할 수가 없더라고요. 떠드는 애가 하나도 없어. 조용하고, 그리고 그 모든 모임을 잘 가지는 것을 어떻게 훈련시켜서 저런가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런데 자녀들이 많은 가정들이 많더라고요. 자, 셋째로 결혼의 지금 목적을 얘기하는데, 자녀를 많이, 자녀 출산의 목적이 있고, 셋째로 결혼은 부정 방지를 위해, 부정의 방지를 위해, 즉 음행을 피하기 위해 제정되었다고 보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절의 말씀인데, 거기 보면 음행의 연고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그렇게 되어 있죠. 음행의 연고로, 사람에게는 성적 감정과 욕구가 있고 그 감정은 결혼으로 해소됩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상 속에서 정당한 부부관계가 없다면 사람은 음행의 죄에 떨어지기가 더 쉬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에 이런 교훈했죠. 서로 분방하지 말라. 서로 거절하지 말라. 그런 뜻인데,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 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의 절제 못함을 인하여 사탄으로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 교훈을 했습니다. 남자들에게 주로 더 많이 해당될지는 몰라도, 그러나 꼭 여성들은 자유로운 것 같지도 않습니다. 늘 다 조심해야 될 일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음행을 피하는, 이 음란한 사회 속에서 죄짓지 않게 되는 그런 일에 필요한, 그런 음행 방지를 위해서 꼭 필요한 제도이다. 그러나 사도 바울처럼 주를 위해 홀로 사는 것도 가능하며 때때로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8절에 보면, 내가 혼인하지 아니한 자들과 및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그렇게 교훈했죠. 고린도전서 7장 38절에는 처녀 딸을 시집 보내지 아니하는 자가 더 잘하는 것이니라,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시집 보내도 죄 짓는 것이 아니니까 보낼 수 있으면 보내라. 보낼 경우가 되면 보내라. 그러나 보내지 않는다고 해서 그 잘못한 거 없고 더 잘한다 그랬어요. 보내지 아니하는 자가 더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독신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 은혜를 받아서 독신으로 주를 위해서 더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으면 그것도 좋은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자, 결혼의 대상 보십니다. 크게 셋째로, 결혼은 우선 일부일처, 즉 한 남자와 한 여자 간에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이것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둘이 부부가 되게 하신 사실에서 증거됩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 그러므로 신명기 17장 17절은 왕에게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명령했고, 디모데전서 3장 2절은 감독이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세상에 태어나는 남녀의 비율이 거의 같다고 하죠. 신기하게도 그냥 자연 출산을 하면 남자나 여자나 숫자가 비슷하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일부일처임을 보이는 한 증거이기도 하다고 봅니다. 웨스민스터 신앙고백 24장 1절에 보면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 이루어져야 한다. 어떤 남자든지 동시에 한 아내 이상을 가지거나 어떤 여자든지 동시에 한 남편 이상을 가지는 것은 합법적이지 않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오늘날 만일 고백서를 쓴다면 거기에 좀 더해서 동성애까지 경계하면 더 좋겠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 이루어져야 할 결혼을 남자와 남자 간에, 여자와 여자 간에 회개하게 이루어지는 결혼, 동성애 결혼에 대해서 그것을 금하는 그런 진술도 포함하면 좋겠죠. 여하튼 한 남자와 한 여자 일부일처입니다. 성경 역사상 야곱,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또 그의 아들들 아비야, 요아스 등이 여러 명의 아내를 취하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그것을 기록한 것은 인간의 연약함을 보이는 역사적 사실을 증거한 것이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하셨거나 권장하신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특히 야곱의 경우는 본인의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었고 솔로몬의 경우는 많은 아내들로 인하여 결국 신앙의 실패를 맛보았습니다. 아내들 때문에 결국 솔로몬은 실패자가 되었다고 보입니다. 자, 둘째로 친족 간의 결혼은 합당치 않습니다. 레위기 18장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들은 근친 상간뿐 아니라 친족 간의 결혼, 즉 어머니, 거기 보면 어머니, 계모, 자매, 손녀, 외손녀, 고모, 백숙모, 백모, 숙모, 또 자부, 며느리, 또 형제, 아내 등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는데 그것은 근친 상간을 금한 것은 물론이고 근친 결혼을 금지하는 법으로 이해됩니다. 그리고 셋째로 우리가 결혼의 대상, 결혼은 성도의 결혼 대상은 믿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도 우리가 분명하게 말해야 하겠습니다. 성도는 불신자와 결혼해서는 안 됩니다. 신명기 7장 3절에 너는 가나안 족속들과 혼인하지 말라. 그것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불경건한 하나님 없는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아야 할 것을 보이는 법이고 그래서 신약 아래서도 원리가 비슷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39절을 보면 아내가 그 남편이 살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하여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만자를 써요.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고린도후서 6장 14절도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진짜 멍에 중에 참 중한 멍에는 결혼이라는 멍에죠. 매일 같이 먹고 보고 살고 하는 것이니까 같이 사는 것이 결혼이니까 그것은 참 멍에인데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같이 결혼하지 말라는 원리를 보입니다. 창세기 6장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았다는 말씀이 있죠. 그것은 경건한 셋의 자손인 아들들이 불경건한 가인의 자손인 딸들과 결혼한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봅니다. 그런 결혼은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켰습니다. 또 유다 왕국의 역사에서 유다 왕들은 믿음 없는 아내들로 인해 범죄한 일이 많았습니다. 역대하 21장 6절에 보면 저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아내가 믿음이 없어서 남편이 아내 따라서 탈선하는 그런 일이 된 것입니다. 또 에스라 9장 10장에 보면 이방인들과의 결혼의 죄를 그의 에스라서는 지적을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고 이방 여인들을 돌려보냈다. 그 중에는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다. 그런데 다 돌려보냈다. 그렇게 되어 있죠. 와, 놀라운 그런, 예, 그런 이 사건이지요.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는 것은 영적으로 말하면 죽은 자와 결혼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불신자나 이방 종교인이나 믿지 않는 자도 물론이고 이방 종교인도 또 천주교인도 또 이단 종파에 속한 자도 이단 종파자도 오늘날로 말하면 자유주의 신앙을 가진 자나 또 은사주의 그런 사상을 가진 자나 또 신보험주의적인 넓게 가는 사상을 가진 자도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단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되면 넓은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자와 결혼한 자에게는 영적 고통이 뒤따를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성수주일 당장 어려울 것입니다. 불신자랑 결혼하면 매일 우리가 예배당 가는데 오늘은 놀러 갑시다. 오늘은 산으로 갑시다. 그런 말 나올 수 있죠. 11조, 아이고 우리 지금 어려운데 11조는 어렵습니다. 술, 담배 가서 술 한 병 좀 사와 주세요. 또 담배 한 갑 좀 사와 주세요. 제사 문제가 당장 걸릴 것이고 장례식마다 갈등이 생길 것이고 실제 문제의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그것은 결혼부터 첫 단추가 잘못 끼어져서 그렇죠. 자, 끝으로 결혼을 위한 준비에 대한 말씀 조금 말해 보겠습니다. 결혼을 위해서 준비할 것들이 무엇인가? 첫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른 믿음의 준비입니다. 이를 위하여 신랑과 신부는 결혼 전에 성경 읽기와 기도 생활에 힘써야 됩니다. 자녀들이 생기고 힘들고 바쁜 시간이 오기 전에 그렇게 해야 하겠다는 것이죠. 나중에는 자녀들이 낳고 기르고 하는 것은 전쟁터와 같은데 거기다 몇 명 자녀를 가지면 전쟁을 하는 것과 같은데 미리 신앙의 튼튼한 준비를 갖추어 놔야 그 전쟁을 잘 치를 수 있겠죠. 잠언 19장 14절에 보면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예, 슬기로운 아내가 필요하다. 잠언 31장 10절도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현숙한 여인, 잠언에 그런 말씀, 에셋 카일이라고 자주 말했죠. 유능한 여인입니다. 모든 것을 지혜롭게 판단하고 결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엑셀런트 우먼입니다. 유능한 여인, 그것을 지혜로운 여인, 현숙한 여인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현숙한 여인, 물론 덕성이 있고 지혜가 있고 판단력이 있고 사리분별력이 있고 결단력이 있고 그런 여성을 말하는,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잠언 31장 30절은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참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있으니까 그래서 성경 많이 읽고 기도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된다. 그러면 사람이 다 연약성이 좀 있어도 그것이 극복되면서 우리가 성화를 조금씩 이루면 극복이 돼서 온전함에 이르지만은 그렇지 못하면 그렇지 못할 것이다. 이상적인 결혼 관계와 가정은 물론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야 세워지는 법입니다. 시편 127편은 가정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요절이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진짜 좋은 말씀이죠. 하나님 없이 믿음 없이 열심히 살아 보라고 하면 안 되겠죠. 사는 자들 나중에 지나고 나서 아이고 내가 헛수고를 많이 했다. 헛수고를 했다. 그렇게 후회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인생을 살아보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인생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열심히 하면서 또박또박 조금씩 조금씩 나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아이고 내가 세월을 낭비했다, 10년을 낭비했다 그런 말 하지 않을 것입니다. 둘째로 결혼할 자는 인격적 성숙을 준비해야 합니다. 인격적 성숙은 참 믿음에서 물론 나옵니다. 결혼은 사랑과 순종의 인격적 관계, 다음에 우리가 결혼의 의무에서 더 말씀드리기를 원하지만은 사랑과 순종의 인격적 관계인데 그것은 인격의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 그 결혼 생활을 잘 유지하고 지탱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부부는 그러므로 사랑이 있어야 되고 사랑의 성품이 좀 형성이 돼야 되고 사랑 속에 들어있는 것은 이해심이니까 상대방을 이해하는 넓은 그런 이해심이 수반되어야 좋고 이해심이 없으면 마음이 많이 상하겠죠. 이해심이 많으면 웬만한 것도 자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을 거야 좀 이해하려고 하겠죠. 이해심 인격의 중요한 요소고 관용 너그러운 마음 이해심 너그러운 마음 그리고 인내심 이게 다 인격의 요소거든요. 사람이 인격성이 있다는 것은 바로 사랑, 이해심, 관용, 인내 그리고 거기에 하나 더한다면 명랑함, 명랑함. 그것은 참 좋은 그런 인격의 요소입니다. 명랑함의 반대는 우울함일 것입니다. 매일 울고 하는 것보다는 웬만하면 기쁘게 그런 가정을 밝게 하는 요소가 분명하죠. 그건 인격성의 문제예요. 그러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했으니 진짜 좋은 거죠. 그 좋은 요소를 발휘해야 되는 것이죠. 잠언 12장 4절에 보면 어진 여인은 그 남편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남편으로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그런 말씀이죠. 어진 여인, 덕스러운 여인, 지금 말하는 사랑, 이해심, 관용, 인내, 명랑함 등을 좀 가지면은 그 남편이 면류관 같이 남편이 아내 자랑을 하겠죠. 그러나 욕을 끼치는 여인, 그렇지 않고 매일 집에서 남편, 말하는 바가지를 긁는다, 이렇게 바가지를 긁는 것처럼 남편에게 불평만 하고 늘 남편과 다투려고 하면 남편이 정말 힘들겠죠. 집에 들어오기가 싫어지겠죠. 그러면은 출장이 잦아지고 외출이 잦아질지도 모르죠.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죠. 잠언 14장 1절에 보면 무릇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지혜로운 여인은 웬만하면 어려워도 결국은 그 여성 때문에 그 집이 살았습니다. 집이 세워지지만은 미련한 여인은 괜찮은 집인데도 자기가 허물어버린다. 이 잠언의 표현이 허물어버린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좋겠죠. 남자도 물론 그러고 여자도. 잠언 15장 17절에는 새 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렇구나. 아, 결혼 관계라는 것은 꼭 돈이 많아야 행복한 것이 아니고 채소를 먹으면서도 서로 사랑한다면 살진 소를 먹으면서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 아멘입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잠언 17장 1절에 보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마른 떡이 한 조각밖에 없네요. 이 집 참 가난한 집이네요. 먹을 게 떡이 한 조각밖에 없어 그것도 말라 들어진 말라버린 떡이니 그거 먹고 어떻게 배가 차겠는지. 그러나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이게 육선은 고기 반찬인데 고기 반찬이 집에 가득해서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그러니까 진짜 결혼의 행복이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위하고 그렇게 사는 것에 행복이 있다는 말씀이죠. 돈 많고 적은 거하고 꼭 관계되는 것은 아니다. 돈이 많아도 그렇게 될 수 있고 돈이 없어도 그렇게 될 수 있고 돈이 많아도 싸우는 집이 있고 돈이 없어도 물론 싸우는 집도 있겠죠. 그렇게 될 것이다. 잠언 21장 9절에 보면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아이고 당신 집 몇 평입니까가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심지어 이 사람은 아이고 가정에 실패를 한 것 같습니다. 차라리 내가 움막에서 혼자 살지. 그게 마음 편하고 훨씬 좋다. 경험을 했어요. 잠언 21장 19절에 보면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그러면 남자도 여자도 똑같을 것입니다. 내가 이런 갈등 속에 살 것보다는 헐벌 떠나서 혼자 편안하게 좀 살고 싶다 그러는 여성도 있을 수 있고 남자도 마찬가지고 하겠죠. 그러니 결혼의 중요한 것은 인격성의 문제다. 서로를 얼마나 위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를 좀 도우려고 하고 다정하게 따뜻하게 서로 하느냐. 그러면 행복하게 되지만은 그렇지 않으면은 별로 행복하지 않을 것이다. 셋째로 결혼할 자는 건강을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 준비를 말하고 있으니까 건강도 준비해야 된다. 건강은 이 세상의 삶을 위해 매우 필요합니다. 적절한 운동과 영양 섭취는 중요합니다. 저는 젊을 때 그런 거 잘 몰랐어요. 누가 좀 안 가르쳐줬는지 제가 깨달음이 없었는지. 남자가 몸이 허약하면 가정을 위한 경제적 책임을 다하기 어렵죠. 웬만한 것은 내가 할게. 내가 그건 할 수 있어. 필요하면 해야지. 그리고 나가서 무슨 구전 일이든지 할 수 있는 건강이 있어야 되겠고 여자가 몸이 허약하면 가사의 일을 잘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집안일은 실상 중노동이라고 말하잖아요. 가만히 보면 그렇죠. 집안의 일이 뭐 집에서 뭐하고 놀고 있어 노는 게 아니라 당신 한번 하루 살아보세요. 집안이 얼마나 힘든 건지. 예. 해도 해도 앉을 시간이 없이 해도 해도 끝이 없는 일이 집안일이고 안 하면 표가 나고 하면 표가 안 난다고 표현하는 것이 집안일인데 남자들을 이해를 못하는 남자들은 집안일 몇 번 시켜보면은 그 다음에 이해하겠지. 여자가 시부모를 모시는 경우는 건강은 더욱 필수적입니다. 참 어려운 것이죠. 시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쉬지도 잘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성들은 피곤하면 자유롭게 좀 가서 쉴 수도 있고 하면 좋은데 쉬지 못하는 것 자체가 그것이 여자에게는 고역이죠.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상당한 건강이 평소에 결혼을 하려고 하면 건강훈련을 해서 열심히 건강관리를 좀 해두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넷째로 결혼할 자는 경제적 안정을 준비해야 합니다. 결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경제적 안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잠언 24장 27절에 보면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그런 말이 밖에서 다스리며 밭에서 예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아, 그 구절이구나. 그 구절이 바로 결혼 준비에 바로 중요한 한 요절이었구나. 네. 결혼하려고 하는 사람은 준비부터 하라. 이 말씀은 사람이 경제적 안정을 준비한 후 결혼하라는 뜻입니다. 학생은 학교를 졸업하고 저처럼 학교 다니면서 결혼하지 말고 그러니까 부인을 고생을 많이 시키는 거죠.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을 가진 후 결혼하는 것이 정로죠. 바른 길이죠. 그래서 안정을 얻고 또 요즘같이 어려운 때는 작은 전세방이라도 아니면 월세 보증금이라도 준비해 놓고 그리고 생활비를 어느 정도 늘 안정되게 그렇게 다 준비를 한 상태에서 결혼을 하는 것이 정상적이다. 저는 하나도 여기에 지금 준비 하나도 맞지 않는 사람입니다. 저는 지나놓고 나서 깨달아서 이렇게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뿐이지 저는 정말 부족해서 그래서 지금 이제 70이 넘어서 이제 아내한테 싹싹 요새는 빌면서 삽니다. 아내한테 너무 내가 당신 고생만 시키고 미안했어요. 내가 이제 남은 생이 얼마 될지 모르지만 잘할게요. 그래서 필요하면 항상 얘기해요. 내가 다 도와주고 잘 그렇게 이제 다 늙어서 그러면 뭐 하겠어요. 젊을 때 고생 많이 시키고 그래서 참 나는 말할 자격이 없는 그런 목사지만은 그러나 이제 젊은이들이 있다면 또 결혼을 준비하는 이들이 있다면 잘 유념해서 이렇게 잘 좋은 결혼을 하면 복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결혼을 준비하는 이들은 교제 시 범죄치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남녀의 친근한 교제는 자연스러운 것이며 남녀가 서로에게 호감을 가지고 서로 끌려야 결혼에 이를 수 있겠죠. 나는 아이고 남자 보기를 여자 보기를 아주 그렇게 싫다 그러면 그건 결혼 못하겠죠. 그러나 서로 호감 가지고 서로 또 끌리고 교제도 하고 그래야 결혼도 할 수 있고 하는 건 당연한 일이고 자연스러운 것이지만은 성도의 결혼 전 남녀 교제는 항상 공개적이고 인격적이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개적으로 해야 된다. 제가 밥준수 얘기를 자꾸 하는데 밥준수 대학은 미국 가보니까 참 잘하더라고요. 거기는 매우 공개적이에요. 교제를 하는데도 제가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죠. 우리 집에 트레일러라고 이런 생철집 같은 그런 데서 우리가 살았는데 남쪽은 따뜻해서 그런 집들이 많은데 바로 옆에 사는 우리 자매가 이제 남자친구가 하나 생겼는데 가만히 보니까 남자친구가 방문해서 오는데도 절대로 집 안에 안 들어가더라고요. 문 앞에서 계속 얘기해요. 보자, 저기 점심시간이 됐으니까 이제는 들어가서 먹겠지 하고 보면은 아니더라고. 조금 있으니까 밥상을 차려서 밖으로 갖고 나와서 잔디밭에 놓고 거기서 음식을 먹더라니까요. 야, 쟤네들이 참 잘하는구나. 배운 대로 학교에서 가르친 대로 잘하는구나.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차도 둘이, 남녀는 둘이 타지 말고 예, 교실 안에도 남녀가 문 닫고 들어가 있지 못하게 가르치고 교수도 그래요. 교수들도 남녀가 같이 있지 못해요. 그러니까 교수방도 다 문을 열어놓으면 열어놓고 예, 학생이 들어와도 들어오고 또 보통은 예, 두 교수가 같이 이렇게 공용으로 쓰는 어떤 그런 방이든가 그럴 거예요. 이렇게 아주 개방적이게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잘한다. 우리보다 아주 1.5배, 2배에 앞선 사람들인 것 같다. 그런 느낌을 가졌어요. 공개적이고 인격적이고 육감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방에서나 차를 타서나 단 두 사람만의 은밀한 교제는 피해하고 춤을 추거나 이상은 요즘 현대춤은 다 좀 그렇잖아요. 또 수영을 하거나 수영도 같이 하네요. 저는 몰랐어요. 제가 그 얘기 다 했죠 전에. 제가 뉴욕에 있을 때 우리 학생들 수련회하고 존스 비치라고 하는 뉴욕 롱 아일랜드에 가면 쫙 주위가 다 비치인데 여기 해수욕장인데 거기 데리고 가서 애들을 수영시킨다고 데리고 갔어요. 그때는 의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밥존스 가보니까 안 그렇더라고요. 밥존스 대학 안에는 큰 수영장이 학교 안에 학교가 크니까 수영장이 있는데 남자 수영시간 여자 수영시간이 나뉘더라고요. 같이 혼성으로 안 해요. 아 그래야 되겠구나. 같이 있어서 유익이 뭐가 있겠어요. 그것이 그러니까 그런 조심을 시키는 것은 아주 잘하는 일이라고 봅니다. 음란한 영화나 TV 프로나 인터넷 또 손을 잡거나 포옹하는 것 등도 피해야 합니다. 결혼 전에는 다 피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의 실수와 범죄는 순간적입니다. 저는 제가 모시고 있던 뉴욕의 목사님이 나중에 7계명을 교인들과 범해서 이미 인터넷에 다 드러나 있는 그런 아주 부끄러운 일이 되어진 일을 나중에 한국 가서 들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조심하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이에도 관계가 없습니다. 나이 든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다 관계가 없습니다. 조심하는 수밖에 없다. 결혼을 위해서 좋은 결혼을 하기를 원하면 그런 조심해야 하나님께서도 또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부족한 종이 결혼에 관해서 결혼이 무엇이고 또 결혼의 목적이 무엇이고 결혼의 대상이 누구고 또 결혼의 준비에 그런 내용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 여기까지 좀 준비해 좀 내용을 정리한 내용들을 좀 같이 나누었습니다. 다 참고가 되고 주님 바른 결혼에 대한 생각들을 어른이나 젊은이나 다 가져서 복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복된 가정을 이루고 복된 결혼을 하는 모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어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자녀들의 세대나 우리의 오는 모든 세대들에는 결혼에 대한 바른 생각을 가지고 또 좋은 복된 결혼을 하도록 인도할 책임이 어른들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또 그렇게 힘쓰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